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지요? 네, 그래요. 사람은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삶의 자리에 부딪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나를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가족은 비난하거나 또 우리에게 함부로 충고하거나 하지 않고 내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편안한 안식처, 쉼의 안식처, 또 위로의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하고 또 당연히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는 돈 대신에 화목이 있고 부유한 집안에는 화목 대신에 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돈 대신에 화목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가난, 부 뭐 이런 어떤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 그것도 한 조각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가난하고 힘든 가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예. 사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막 지어낸 떡이 맛있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말랑말랑한 그 떡이 내 입속에 쏙 들어갈 때, 물론 뜨겁긴 하지만 그때가 최고로 맛있어요. 그렇죠? 최고로 맛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 떡을 자주 해먹지도 못할 뿐더러 어렵게 떡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 두고 있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떡을 먹을지라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낫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재육, 집에 재육이 가득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재육이 가득하다. 여러분, 재육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요? 제육볶음이 생각나요. 제육볶음.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쌈에 제육볶음을 아주 듬뿍 넣어가지고 된장을 발라서 쫙 싸가지고 입안에 쏙 넣으면 맛있게요? 안 맛있게요? 예, 맛있지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육은 그런 제육볶음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육은 제사 할 때 제자와 축제 할 때 그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축제를 위하여 준비된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가리켜 말해요. 고기들. 그것이 집에 가득하대요. 가득하다는 얘기는 수북히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든 축제를 하기 위해서든 고기를 가득히 쌓아놨대요. 그런데 아무리 고기를 가득히 쌓아도 다투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물질이 될 수 없다. 물질이 많다고 아무리 풍족하게 쌓아놓고 있다 해도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화목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야. 사실 많은 사람이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이 넉넉히 있어야 행복하죠. 화목한 가정도 물질이 있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물질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 때문에 불행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질 때 화목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가족 간에 화목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다툼을 멀리해야 돼요. 어쨌든 가정 안에 화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목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려면 그 화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툼을 멀리해야 돼요. 다투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는 다투어서는 안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내와 용서가 필요해요. 인내와 용서하지 않으면 다툼이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돼요. 아무리 가족 식구들이라도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할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가정의 화목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씀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집안이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 모두가 제멋대로 해서 완전히 뒤죽박죽인 엉망진창인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콩가루 집안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콩가루 집안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콩가루 집안이라 했을까? 밀가루 집안도 있고 쌀가루 집안도 있고 또 옥수수가루 집안도 있을 텐데 왜 우리의 선조들이 예전부터 이 집안이 엉망진창인 집안을 가리켜서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곡물 가루들은 반죽을 하면 잘 뭉쳐진대요. 그런데 유독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진대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한마디로 가정의 화목이 무너진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다툼을 멀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되면 마치 풍랑 이는 바다와 같이 날마다 일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막 긴장을 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돼요. 혹 밖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도 결국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왜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날마다 일렁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서로 원망과 다툼과 이런 그런 일들이, 불평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늘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양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절대로 콩가루 집안을 없길 바라고, 이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다툼이 계속되고 원망하는 가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은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 이끌어 가시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실질적 가장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실질적 가장은 여러분 아버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실질적 가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제각각 자기의 집을 잘 세워보려고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한 채 애끼면서 자기의 집안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노력과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달라요. 서로의 요구사항도 달라요. 또요, 세대차가 있어요. 나이차. 부모는 자녀를 이해를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 구조 속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거 참 어렵지 않아요? 세대차, 개성, 견해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 그것은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생각을 초월합니다. 다른 거, 견해 차이 이런 거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 이끌어주시는 가정이 되면 당연히 마땅히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 이끌어주시는 가정이 된다면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의견이 나눌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 이끌어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선언하시고 가족 식구들에게 선언하세요. 그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이다.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늘 그 고백을 하세요. 자녀들도 그 고백을 하고 또 부모님들도 그 고백을 하다 보면 결국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족 간에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간에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까? 혹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녀들이 아, 아버지 오셨냐고 인사하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 방에서 꿈쩍도 안 합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둘 다 당황하고 서먹합니까? 썰렁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딴짓하고 그렇게 하는 그 어색한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은 추억, 많은 경험, 또 많은 시간을, 많은 대화를 가족과 함께해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바쁜 세상에 참 그런다는 것이, 시간을 낸다는 것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맞춰주셔야 돼요. 역시 자녀들 또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꾸 물으셔야 돼요. 자꾸 맞춰드려야 돼요. 특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관계가 더 나빠져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럴수록 자녀들을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은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거라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서로 친밀해져요. 밀착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가 만났단 말이지요. 결코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얼굴을 붉히며 날마다 막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부가 만나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그의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죠.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봤냐면 저는 참 재미나게 읽었어요. 그 재미나게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갈비뼈를 만드셨을까? 머리뼈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뭐 무릎뼈도 있고 뭐 뼈들이 온몸에 다 있는데 왜 유독 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을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아담의 다리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하와가 아마 아담을 밟아버렸을지도 모른다. 만약 팔의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아담에게 폭력을 휘둘렀을지 모른다. 만약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아담을 앉혀놓고 매일 훈계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입에 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말을 잘해서 백날 말싸움하다가 허송세월하고 말았을 것이다. 만약 목별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왜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느냐? 갈비뼈의 위치는 팔의 안쪽에 있습니다. 팔의 보호를 받죠. 팔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보호의 의미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갈비뼈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로 심장, 즉 사랑의 의무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것이 가족 식구들입니다. 경쟁할 대상도 아니고 다퉈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는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가족은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서로 친밀해지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가족이 서로 친밀해지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힘들어도요,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의 의미 아닙니까? 또 가족의 그 혜택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정말 함께 다 함께 힘을 다하여 노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존중하는 가족 식구들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껴요. 사람은요, 누구나 존중을 받을 때 삶의 가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존중을 받을 때 남편들의 삶의 가치와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막 이렇게 구박을 하면 남편들이 길을 못 펴요. 저를 보세요. 길을 폈는지 안 폈는지. 구박받으면 안 돼요.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중을 받으면 삶의 가치와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배우죠. 역시 부모도 자녀들을 존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계속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편한 사이이다 보니까 서로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무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그런 허점, 흠을 보완해 주어야 되죠. 보완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그걸 허물을 막 들춰내거나 막 누군가에게 말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할 때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다, 존중을 받으려면 뭐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존중하고자 해야 돼요. 마음부터 우러나지 않으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던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너무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 상대방의 상태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보면 속상하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부모님 뜻대로 안 하고 자꾸 거역하고 그러면 막 속에서 막 불불 끓죠. 막 뭔가가 끌어올라요. 막 화도 치밀어 오르고 막 보기만 해도 한 소리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걸 그대로 다 쏟아내 보세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막 부글부글 끓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녀들 보고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것을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존중하면 그러면 변화가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친밀하게 밀착되는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그대로 다 쏟아낸다고 보세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관계만 더 틀어지고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서 잘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래서 존중하면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예요. 습관적으로 가족들을 보면요, 막 화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존중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는데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 결과가 뭐냐? 그 놀라운 결과가 뭐냐? 2절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슬기로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종. 1절 다음에 2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목을 선택하는,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래도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서 꾹 참고 그래서 존중하면 그러면 명예와 부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화목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양정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분명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양정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화평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집안에는 돈 대신 화목이 있고 부유한 집안에는 화목 대신 돈이 있는데 그때마다 돈은 없지만 화목이 있는 가정을 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화목해야 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의 기회가 되어 삼아 주님의 성품을 배우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되는 가정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터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터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사랑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린 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과 신뢰로서 존중하며 온 가정이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힘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족 간에 서로 돌보고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마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 존중함으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화목해야 할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